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언약을 이루어감에 있어 성도만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다. 언약을 이루어감에 있어 성도만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24년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5차 성경 강좌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우리가 구약의 역사 중에 이제 미가서, 그러니까 열왕기하 뭐 16, 17, 18장의 그런 역사를 살펴가고 있죠. 우리가 지난 한 해도 부지런히 이 말씀의 그 길을 따라 달려온 것처럼 2024년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이 성경의 역사를 따라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살피고,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새해 첫 주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살필 것은 미가서의 이제 나머지 부분이죠. 4장에서 7장까지 우리 지난 주일 우리 함께 강단을 통해 나누었던 말씀을 묵상해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과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해서 저 미가서의 그 서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살폈는데,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 우리는 이제 열왕기하 15장에서부터 계속되던 그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 우시야, 뭐 요담, 아스왕 시대의 정치, 종교, 경제, 그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뭐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서 뭐 돈으로 하나 되고, 또 법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성직자들은 사례비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예언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 점을 치듯 집회를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그 거짓된 현실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한 선봉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니냐, 이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이제 미가 선지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외쳤던 거였죠. 뭐 그 시대는 어쨌든 잘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사실 와서 이제 외치는 시기는 분명히 고통과 절망이, 그러니까 곧 패망이 굉장히 급박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맞는데, 중요한 건 그런 시기가 고통과 절망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 겉으로 너무 풍요로워진 거죠.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급박하게 다가올 그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쉽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걷는 그 욕심스러운 삶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런 삶이 주는 미래가 어떨 것인지를 예고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살핀 1장에서 3장까지 먼저 저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런 결과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 건데, 결국은 어쨌든 패망이다, 너희는 이제 끝장났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그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0개 지파, 북왕국은 이미 이제 그렇게 끝장이 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게까지 이런 얘기가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 그 가나안 땅의 주인도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그 민족이 싹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의 그런 계획과 모든 게 끝이 나게 되는 걸까요? 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이 약속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4장, 5장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며 각기 제 생각이 옳은 대로 가버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 중에 이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결국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냐,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므로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들이 더 이상 뭐 전쟁과 다툼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꿈처럼 정말 그 나라의 평화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걸 분명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그 5장 1절까지는 결국 그래서 불순종하는 나라 백성들은 뭐 결국은 그 길에서 몰락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바른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요. 저들이 속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전부 사리사욕의 길을 간다면 그 결과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듯이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세상 속에서 왕따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북왕국의 분위기 속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포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렇게 어쨌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다가온 상황이 어떤 뭐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의 삶은 어찌됐든 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가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고 뭐 또 반대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사실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게 죽음이 됐든 포로가 됐든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 하나님의 그 이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삶의 현실은 고난하고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그런 부분인 거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남은 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켜져 온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두 이스마엘과 그 이삭 중에도 이삭이 그렇게 된 거고 이삭의 아들 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통해 온 거고 결국은 남은 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믿음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4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도성 시온아. 도성 시온아라고 하는 것은 뭐 어쨌든 뭐 남은 자들에 대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네가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될 것이니 아이를 낳은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해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될 거다. 거기에서 주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6절부터 이런 이 포로될 것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실제 역사로 따지면 불과 100년 만에, 100여 년 만에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죠. 포로로 잡히죠?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그 초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퀴로스가 이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본토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외치는 미가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 그냥 그 시대 협박이나 뭐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뭐 100년, 200년, 뭐 길어야 2, 300년 후에 벌어질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셨던 거죠. 그게 지금 미가서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혔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바벨론에 잡혔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건 완전히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거든요. 완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렇게 종으로 전락해 살아가다가 저들 스스로 뭐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이 4,50년 만에 그 남자들을 다 뭐 죽여버리니까 4,50년 만에 그 씨가 말라 없어질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거기서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불가능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 이 구원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주도하는 열강들끼리 싸워가면서 그 이 바벨론에 의해 잡혀갔는데 그들을 잡아간 그 나라는 없어지고 거기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서버렸다라는 거. 그런데 거기서 출애굽식의 그 포로 귀환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의 출애굽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서 많은 그 이 조선인들이 만주 쪽 시베리아로 들어가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1937년에 그쪽이 완전히 공산화되면서 그 연해주에 살던 조선인들이 결국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저들은 원치도 않았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됐거든요. 그곳으로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거의 뭐 죽음에 내버려진 상태였는데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는데 1991년에 그 강제 이주된 54년이 지나서 이 소련이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새로 드러나는 정권으로서는 그런 상황과 거의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아는 현실은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거기서 여전히 그냥 어떤 고려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그건 불과 50여 년 정도 시간이었는데도 우리의 그 역사 속에 보여주는 이 우리 같은 이 고려인들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유다가 그렇게 끌려가서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 70년이 흘러갔는데 그렇게 된데 아무런 힘도 없었고 그냥 노예 민족이었죠 한마디로. 근데 그런 혼란한 역사 속에서 그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본토로 돌아왔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출애굽, 제2의 출애굽과 똑같은 그런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언약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감으로 결국 시내산에 법대로 이제 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란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주셨던 그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느 곳 어느 상황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 신명기에도 그렇고 곳곳에 나오잖아요.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여 저 땅 끝에 바다 끝에 끌려갔더라도 거기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돌이켜 말씀의 길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다시 본토로 데리고 오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이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말씀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 풍요로운 세상 속에 지금 아이들이 전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길들을 당연한 것이 가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과 이거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의 가치와 그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남은 자로서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로 인해 이 나라는 결국 망하고 무너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당신의 어떤 그런 분명한 그 의지,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나라인 남유다 예루살렘이나 열개 지파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결국 불순종으로 멸망에 이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비록 작은 고을 베들렘 시골 촌동네라고 해도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선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워갈 거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죠. 온 나라의 중심지, 뭐 예루살렘이 됐든 사마리아가 됐든 거기는 인자가 모이는 곳이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자라가는 곳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게 모여지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근데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면, 저 미국의 무슨 뭐 실리콘밸리나 뭐 여기 유명한 어디든 간에 거기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가 없다면 그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 도시 예루살렘 그 어느 곳이든 아무것도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거고, 비록 작은 골, 깡 시골 마을의 베들레헴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분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는 이루어 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난주에 뭐 성탄 기념 예배로도 우리가 드렸지만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는 뭐 수많은 뭐 고급 인재가 뭐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 나라와 시대를 책임질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결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그렇게 지켜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예언이 그 베들레헴 탄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정확한 장소로서 예언이 됐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유다 지파 중에 작은 족속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뭐 규모가 작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소수 그 한 사람의 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메시아의 일을 이룬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해주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고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그러고, 현대어 성경으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9절,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라는 어떤 그런 그 분명한 모델을 본다, 바로 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그 순종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백성된 삶의 원형을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의 삶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느껴지는 자기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 탄생 소식은 단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려고 했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결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하신 언약과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에는 보면 이제 남은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도 이미 죄에 휩싸인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무질서와 전쟁과 뭐 이 세상의 풍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그렇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다가온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치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다가 죽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저들을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거죠. 시련이 다가올수록 저들은 더 거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가는 겁니다. 험난한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오히려 이 세상이,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보호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게 5장 10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 있어서 항상 신실하게 당신이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행해 갈 거다. 이 약속은 결코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없어지는 게 아니다. 10개 지파가 없어지고 2개 지파가 없어져도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자꾸 흔들리지 말고 나와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도 변화무쌍하고 또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인해 뭐 북왕국이나 남왕국의 뭐 왕이나 백성들처럼 그 세상의 유행과 세속의 가치를 따라 쉽게 휩쓸리며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치와 세계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과 언약의 자리로 초대된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각자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오직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부름받은 거고 보냄을 받은 겁니다. 단지 우리만 이 세상에 버려진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만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보면 하나님은 늘 순종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저들을 축복의 삶으로 이끄시는 동행의 삶을 살겠다고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비록 세상이 꼬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 끝까지 갔을 때 그 끝에서 우리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들의 내용이 다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약속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걸 볼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 앞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살피는 역사의 상황이 거의 언약 파기와 패망의 지경에 와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마치 무슨 새 언약이고 새로운 약속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선지자들이 이미 선포하고 예언하는 이 내용들은 이전에 없었던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을 통해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폐지지 않는 거야. 이건 영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시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가치를 따라 흘러가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그 말씀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내 생각과 느낌을 믿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온전하고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보내 받은 이 어두운 세상 곳곳에서 참된 빛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길 원합니다. 2004년의 이 첫날 우리가 이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지 말고 이 한 해가 또 그렇게 말씀으로 동행하고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다운 그런 나날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둡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이 죽음의 세상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삶의 목적을 잊고 내가 바라고 원하며 나의 창고만을 가득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돼서 우리 하나님까지 그런 돈을 벌고 배불리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길을 향해 가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믿는 성도들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시며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에 속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참된 순종의 삶,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굳건한 믿음으로 나 또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에 있어서 우리만 이 땅에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 이 하루도 정말 믿음으로 걷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